예, 지금 사울왕 사울에 대해서 지금 다섯 번째 요번인지 아마 여섯 번 정도째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사울의 주로 배경과 또 이제 왕이 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살펴봤고요. 지난주에는 이제 그 베냐민 지파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 성경 공부 끝나고 나서 우리 덕 형제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덕 형제님이 이제 제가 그 사사기 시대, 그 재판관기 시대, 그때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되다시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금 사사기 그게 한 20장 이렇게 기록된 내용인데, 그 이후에 이제 왕이 세워지기까지 뭐 불과 100년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 그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아니다라고 지적을 해줘서 저도 이제 성경을 다시 찾아봤는데, 사사기에 이제 그 20장의 그 내용이 이제 장수로는 뒤에 있지만, 그 거기에 있는 내용이 이제 비느하스가 당시에 그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이제 제사장으로 나오는 내용, 언급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계산, 저도 이제 이 계산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저도 찾지 못했는데, 덕 형제님 지적해 주셔서 다시 한번 봤더니, 대략 연대기로 따지면 정확하진 않은데, 한 250에서 300년 정도 이렇게 지난 시기로 이렇게 보입니다. 실제로 사사기가 대략 한 330년? 이렇게 그 재판관기 이렇게 연대수를 다 따져보면은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 다 이렇게 그 계산하지 않더라도 대략 한 250년 이상 되는 그런 기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사울의 이제 왕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왕이 되고 나서 처음에 이 초기에 이 사울의 그 왕이 됐을 당시에 그 모습, 그 부분에 있어서 사울이 처음에는 이제 왕이 될 때,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될 때는 상당히 그 겸손한 그러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이그 겸손한 모습들이 이제 변질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울의 그 겸손했던 그 모습, 그것을 보고 또왜 사울이 이렇게 변질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사울을 소개해주는 그 성경 구절들을 몇 구절을 볼때 사울 왕은 이제 굉장히 좀 소심한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소심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굉장히 이렇게 겸손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보입니다. 특히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이때 이제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서 나귀를 막 찾다가, 아버지가 이제 나귀를 좀 찾으라고 하셨죠. 그래서 나귀를 찾으러 이렇게 갔다가, 찾지를 못하죠. 못하다가, 사무엘을 이제 찾아갑니다. 종과 함께. 그래서 사무엘을 만났는데, 사무엘이, 대뜸 사울에게, 사무엘상 9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흘 전에 잃은 내 나귀들에 관하여는 내 생각을 그것들에 두지 말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들을 찾았느니라. 아직 그 사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사무엘이 이미 찾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소망이 누구에게 있느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에게 있지 아니하냐하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출신으로 베냐민 족속이 아니니까. 또한 내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온 가족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니까. 그런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라. 사무엘이 뭐 처음 만난 거죠. 사울을 처음 만났는데, 사울에게 너와 네 아버지의 집에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다, 이런 얘기를 사울이 이렇게 듣자마자 사울이 좀 이해가 안간 거죠. 자기 자신이 여태까지 뭐 왕에 대해서 뭐 생각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뭐 이런 거 들어보지도 못했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것도 생각을 못했을 텐데 사무엘이 자신에게 내 아버지의 집과 집에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다. 너와 내 아버지의 집 이렇게 말하니까 이거는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그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베냐민 지파는 사울의 지파는 이미 그 어떤 면에서는 벌써 한 250년 정도 지났으니까 많이 잊혀졌을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는 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그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우리 형제들만 해도 뭐 형제 하나가 일을 저지르면 그 형제를 물론 형제로서는 받아주지만 그 형제가 그 가정에서 어떤 그 입지를 이렇게 다지기는 그렇게 금방 다지기 쉽지 않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형제가 있으면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냥 내놓잖아요. 쟤는 그냥 우리 집에 있지만 그냥 내놓네야. 남이 물어보면은 우리 가족이라고 너 어디 가서 말하지 마라.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베냐민 지파가 아마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류의 어떤 그 지파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대뜸 사무엘이 사울한테 와갖고 너와 너의 집에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다고 하니까 사울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잘못 이야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물어보는 그런 태도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러죠. 내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온 가족 중에서,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출신으로 베냐민 족속이다.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베냐민 지파는 열두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였어요, 원래. 거기다가 또, 그 재판관기 때는 거의 멸절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족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상황을 볼때 사울은 지금 우리 집에서 내놓은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를 들면 뭐 부모의 뒤를 이어서 내가 장자가 될수 있겠냐 뭐 이런 생각이 아니겠어요? 자격이 좀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매우 좀 겸손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름 부음을 사무엘에 의해서 그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이제 미스바에 다 모입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이제 모여서 사무엘이 모이라고 했죠. 그래서 왕을 뽑는 그러한 왕을 선출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스바에서 왕을 제비로 뽑을 때 그때 열두 지파를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지파를 먼저 뽑고 그 지파에서 이렇게 어떤 뭐 가족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뽑게 되는데 그때도 사울은 이미 기름 부음 받았던 그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숨어 있었어요. 사무엘상 10장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또 그가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으며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들이 그를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그 사람이 거기에 왔는지 그들이 또 주께 여쭈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보라 그가 물건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마도 이제 적어도 그이 미스바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제 각 지파에서도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왔을 거예요. 뭐 지파 다 모일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그 우두머리 중에서도 또 이제 장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또 왔겠죠. 그래서 아마 사울도 그러한 사울 그 기스의 아들, 그 기스도 용사라고 했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 자격은 어느 정도 돼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사울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왕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물건들 사이에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못 찾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주셨잖아요. 저기 있다. 예.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모인 가운데서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0장 27절에 보니까, 그러나 벨리알의 자손들이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그를 멸시하며 그에게 예물을 가져오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제 왕이 되면 사람들이 어떤 그뭐 이제 꼭 이거는 아부라기보다도 왕이 된 어떤 기념으로 이렇게 예물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바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전통적으로 이렇게 아마 행해지는 것 같은데, 뭐꼭 왕이 아니더라도 어떤 뭐 중요한 어떤 자리를 맞으면 어떤 뭐 선물로 이렇게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물을 이렇게 각 지파들이 가져오고 막 그렇게 선물들을 가져왔는데, 이 벨리알의 아들들 말하면 생각나는 게 베냐민 지파가 벨리알의 아들들 때문에 멸절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도 또 벨리알의 아들들이 나타나갖고 사울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사울이 볼 때는 상당한 어떤 그 자존심이 상하는 내용일 수 있어요. 차라리 동의를 안 하면 가만히나 있으면 되는데,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상당히 기분 나쁜 이야기거든요. 이제 사울도,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를 멸시했다 그랬거든요.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이런 부분을 자기가 그냥 사울도 좀 어떤 면에서는 이게 좀 겸손했다라고도 좀볼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뭐 소심했다라고 볼 수도 좀 있고, 그런데 이 자신이 멸시당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또 그것을 또 나중에 어떤 뭐 복수하거나 이런 걸 하지는 않았어요. 야베스 길르앗을 또 이제 구출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야베스 길르앗이 그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와서, 모압 족속이 이제 와서 야베스 길르앗을 이제 전쟁을 하려고 온 거죠. 그랬을 때 야베스 길르앗이 이스라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있겠냐? 이랬을 때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군대를 모집합니다. 모집해서 가서 이 모압을 전쟁을 통해서 이제 모압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죠. 그리고 야베스 길랏을 이제 건져내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사람들이 이제 그막 사울이 이러한 일들을 한 것으로 인해서 막 흥분하고, 아 이제 이 그때서야 백성들,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울을 비로소 이제 왕으로서 이제 인정을 한 거죠. 그냥 왕으로 추대를 된 것과 백성들이 받아들여진 것은 이 야베스 길랏 그 사건 이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무엘상 1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우리를 통치하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누가 얘기했죠? 아까. 그 사람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그들을 죽이겠나이다. 하매 사울이 이르되 주께서 오늘 이스라엘 안에서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라 하니라. 사실 사울 마음 안에는 아마 이 벨리알의 이제 아들들이 이렇게 자기를 멸시한 것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했을 텐데, 자기가 이렇게 큰 전쟁의 승리를 이끌고 나서 마음 안에 아마 그 굉장히 어떤 그 분노가 있었으면 아마 어떻게 뭔가 하려고 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굉장히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인내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통치 초기에는 상당히 겸손한 모습을 여러 곳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러면 이렇게 왕이 되고 나서 끝까지 이 겸손함을 유지했느냐? 우리가 알듯이 사울은 겸손함이 끝까지 유지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울을 보면서 왜 사울은 이렇게 겸손함을 유지하지 못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 사울이 이제 그 골리앗 사건, 이제 사울이 통치할 때 블레셋이 이제 와서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이제 싸우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죠.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그런 이제 그래서 이제 큰 승리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8절에 여인들이 놀며 서로 화답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은 수만이로다 하니라. 사울이 심히 노하고 그 말을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르되 그들이 다윗에게는 수만을 돌리고 내게는 수천만 돌리니 왕국 외에 그가 더 얻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고. 이 겸손했던 사울의 모습이 여기에 보니까 더 이상 겸손하지가 않아요. 지금 상당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보면 다윗이 승리한 거, 다윗으로 인해서 승리한 거 맞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죽였지, 다윗 때문에 싸움을 이겼지, 사울이 싸워서 이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윗이 죽인 사람이 만이고 사울이 죽인 사람이 천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게 맞단 말이에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다윗한테는 만을 돌리고 나한테는 천밖에 안 돌려? 다윗이 나보다 더 낫단 말이야? 지금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내가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사람인데 나보다 어떻게 다윗을 높일 수가 있냐. 지금 사울이 지금 상당히 아까 겸손한 모습을 보였던 사울이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보다 높아진 것을 참지 못했죠. 또 사울은 자신의 힘을 자신 스스로, 그러니까 이제 이 자신의 왕국에 자신의 힘이 되는 거고 왕국이죠. 왕국을 그 힘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그 용사들을 모으는데 힘썼다는 것을 사무엘상 15장 14장 5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에 보니까 사울의 평생 동안 블레셋 사람들과 심한 싸움이 있었으며 사울이 강한 자나 용맹이 있는 자를 보면 그를 자기에게로 데려왔더라. 그러니까 사울은 이제 힘 있는 자들을 모아서 자기의 힘을 더 강화한 거죠. 예. 사울이 사역 초기에 왕이 되었을 때는 매우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었는데 왜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해보면서 우리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이 겸손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적용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겸손이라는 것은 이제 사전적인 뜻을 보면 몸을 숙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음을 생각할 것 이상으로 자신을 높이지 않으려는 내적 태도이다 이렇게 겸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겸손의 반대말은 뭘까요? 교만입니다. 저는 이제 묵상을 하면서 사람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교만합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세요? 사탄은 그가 교만을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그 지위나 이런 것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높아졌고 교만해졌었죠. 여러분, 그런데 겸손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겸손하게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태어나서 누가 안 가르쳐줘도 아, 난 부족한 사람이야. 초등학교, 유치원 아이들이 아, 엄마,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나는 부모님이 주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예. 아, 지안이? 아, 지안. 역시 우리 지안이는 뭔가 다르고. 여러분, 교만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사람이 교만합니다. 그런데 겸손은요, 성경을 보면 겸손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겸손을 어떻게 배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배울 때 그것이 참된 겸손이 되고 그것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진짜 겸손이 되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배우지 못한 겸손, 이것은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 태도를 보니까, 겸손의 태도를 보니까, 그 결과를 볼 때, 하나님 앞에서 갖는 겸손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배운 겸손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세상이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배웠던 겸손이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출신으로 베냐민 족속이 아니니까, 또한 내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온 가족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니까. 지금 이제 사울이 고백하는 것을 보면 다른 지파와 자신의 지파, 다른 가족과 자신의 가족을 비교하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비교했을 때 자기가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죠. 이러한 겸손의 태도는 세상에서의 자신의 위치나 어떤 상황이 바뀌게 되면 그 태도도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인정받기 힘들고 또 자신의 지파나 가족이 이스라엘 안에서 매우 작았다고 느껴졌을 때는, 그럴 때는 자격이 없다, 부족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왕이, 상황이 바뀌어서 왕이 되니까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겸손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윗보다 못한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이참 누가 안 가르쳐줘도 참 교만한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이 사울 안에 있는 이제 교만이 이제 나온 거죠. 내 주변에 있는 용사들이 얼마나 강한가. 내가 이뤄가고 있는 이 왕국이 얼마나 힘 있나. 이렇게 지금 사울이 마음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겸손함을 배웠다면, 다윗을 시기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자신의 힘으로 왕국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이 겸손의 태도, 겸손한 태도에 대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저도 이제 이 구절을 예전에는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이구나 이렇게만 받아들였는데, 여기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겸손한데 너희가 이것을 나한테서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겸손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할 겸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배우는 겸손, 이것이 진짜 겸손인 것입니다. 잠언 15장 33절에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어떻게 겸손을 배울 수 있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5장 33절에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이니, 지혜의 훈계이니 명예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제가 오늘 이 요 교환 요거 하면서 성경 구절들을 적어놨어야 되는데 제가 그 까먹고 막 정리하다 까먹고 안 적어놨어요. 다음에 할 때요 제가 성경 구절 다 기록해 놓겠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잠언 15장 33절에 보니까 이 겸손이 어떻게 배워지냐,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절대로 참된 겸손함에 이를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 비로소 참된 겸손함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겉으로는 겸손해 보이지만 그 속 안에는 가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또한 사람은 배움을 통해서 참된 겸손에 이르게 됩니다. 사울처럼 사람들이나 환경, 상황을 통해서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세상이나 어떤 환경,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바로 알아야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바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겸손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해지지 않으면 겸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이 이제 이러한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는 사람들이 배우게 되는 겸손인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배운 사람들이 고백하는 겸손, 이것이 참된 겸손인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한날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욥이 이제 그 사탄에 의해서 모든 걸 잃어버렸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에 욥이 일어나 자기의 겉옷을 찢으며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욥은 자기가 가진 것, 누린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참되게 깨달은 사람은 이 겸손함이 나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똑똑한 거?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이 태어날 때 부모가 나를 임신했을 때, 뱃속에서 아기가 난 똑똑하게 태어나야 돼, 이래서 똑똑하게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누가 나는 부잣집에서 태어나야 돼, 그래서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 이렇게 똑똑한 사람인데, 저 사람 날 무시해? 응?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내 지갑에 들은 돈이 얼마인데, 저 사람 날 무시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어리석은 거죠. 예. 또, 이러한 참된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부단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부단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배울 수 있는 겸손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만 해서는 얻어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해보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본 사람만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라는 걸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 안 해본 사람은 이걸 몰라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공부만 열심히 한 사람들, 열심히 책만 보고 성경만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은 그냥 이거 공부하면 이게 다 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런 것을 깨달은 사람이 신약교회 바울이죠.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정말 노력을 해봤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바울이 지금 그냥 나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냥 대충대충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1.1획이라도 내가 이거를 정말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이전에 율법만 지킬 때는 오히려 편했어요. 이거 율법 그냥 하라는 것만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됐거든요. 근데 이게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짓는 것도 다 죄잖아요. 뭘 하고 안 하고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이걸 다 깨닫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수록 더 많이 죄가 보여요. 여러분, 이게 맞는 겁니다. 예.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예. 그때 비로소 자기 부인에서 나오는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난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볼 때 비로소 자기 부인에서 나오는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진정한 겸손을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배운 겸손의 태도는 상황이 바뀌면 언제라도 그것이 교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배우게 되는 겸손함, 이것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 언제나 동일하게 겸손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에 대해서 잠깐, 사울의 그 겸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는데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겸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배우는 겸손, 이러한 겸손함에 다 이룰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